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있는 기적을 깨우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합독하며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인 이걸 뭐 7병 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목사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적을 말로 설명하고 사실로 증명하고 또 믿도록 설득하는 거,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설교는 너무나 쉬운데 기적에 관한 초자연적인 이제 이 내용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계몽된 이성과 과학적 사고와 이 수학적 계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독일에 주로 독일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볼트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신화다 그냥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윤리 교과서보다 못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복음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기적을 그러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적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믿음이 기적이라는 사실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이 지금 있지 않으면은 밖에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기적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기적이 막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되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적이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814만 5060분의 1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천만분의 1이 되어야만이 그 로또가 하나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기적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이 당첨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 야! 기적이다 생각하고 이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말은 기적이라 해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게 되고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시는 분은 또 알겠지만은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왜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저는 그 노트가 빽빽해요, 하루에 일어난 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그렇겠지. 우리 성들도 세 가지만 기록할래 해도 아마 계속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아마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그 평범한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있으면요, 작은 일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저 멀리 샌디에고에서 우리 권사님 부부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요. 그럼 우연히 난 그냥 뭐 마음으로 작정해서 난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믿고 그 기적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있는 것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 이게 해결받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분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의 어려운 문제 도무지 풀 수 없는데 거기에서 해결을 받아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그 기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체계나 신앙 상태는 성경 말씀과 너무나 떨어져 있고 괴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냐면은 지식적인 믿음, 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뒤에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믿게 만든다는 사실, 이걸 동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더 큰 기적을 자꾸만 기대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기적 사건은 완전히 별개인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무렵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또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먼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유대 지역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뒤에 일어난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 딴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칠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막 하늘에서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양식이 떨어져서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적을 인정하고 공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데려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난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의 수혜자로 인정됨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갈급한 심령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칠병이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사고, 논리적 또 사고, 또 수학적, 계산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면은요, 당연하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동차를 타고 교회 나오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그러면은 아 이게 기적이구나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건 뭘 말씀합니까? 기적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의 기적, 뭐 오병이의 기적 공통점이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위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려버리고, 이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요. 깨뜨려버리고 빵과 생선을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기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으로 기적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적을 막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권세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적의 시작은 항상 긍휼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 항상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 긍휼에서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기적은 무슨 열정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때에 당신이 만든 그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버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로 입술로 시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뭘 해달라고만 자꾸만 말하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외면치 않고 거절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기적을 보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은, 이 불쌍히 여긴단 말을 이제 헬라어 언어로 표현했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앞코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4천 명 뭐 여인들만, 여인들 아이들 병원 시키지 않고 남자만 그렇다 생각해도 4천 명이나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은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한테 은혜를 받았을 때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집 앞에 골목에 거기 보면은 그 장애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 마음 속에요, 내가 기도하면 저 아이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쟤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 싶어가지고 담벼락 옆에 세워놓고 기도해가지고 기도를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막 그냥 그 장애인 그거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참 그러다가 좀 겸연쩍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낫는가? 이게 나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막 그냥. 속으로 제 마음속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또 내 기도해서 낫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밖에 나오면은 그 아이 만날까 싶어서 그냥 제가 이제 일부러 피했어요. 예,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걸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아, 그 기적은 안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성경에 많이 나타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1996년도에 이제 제가 유학 갔는데 그때 97년도 3월 달에 그 르크스라고 하는 주립대학에 이제 뭐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자꾸 이야기한 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려니 몰라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기숙사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형제가 얼굴 진짜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그런데 항상 왼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럼 뭐 장갑을 끼고 뭐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무슨 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왼손은 왜 그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느냐 하니까 아, 말을 안 해. 애들이 좀 있어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부터요 왼손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보이기가 부끄럽고 해서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대뜸 하는 말이 그냥 그거 한번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렇게 장갑을 여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키도 크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손 여기만 딱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가 그렇게 보기가 정말 얼마나 긁었는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뭐 그 친구가 형제가 여러분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전도사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냥 뭐 그냥 뭐 대책도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그 이 손을 낫게 해달라고 그만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져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2주가 지났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를 이렇게 하는 분이 그 밑에 필라델피아가 가까운 체리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형제가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 손이 그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저는 마음으로,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낫겠지. 뭐, 왜냐하면, 제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그 형제의 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되었던 손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와가지고 제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교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뭐냐면은 정말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어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냥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이 몇 마디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불상이 보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알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사람. 아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그냥 씻으라 하면은 씻으면 될 건데 화를 내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와서 내 손에 얹어서 기도도 해주든지 뭘 해야지 그리고 돌아가자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 불쌍한 줄 아세요? 응?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나만 장관이 그렇지 내가 불쌍한 존재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7번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려면요 반드시 뭐냐면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이 시작되려면은 불가능의 상태가 인정될 때입니다.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이나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보고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불쌍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적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빈들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의역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빈들 아닙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들 보내서 마을로 가서 뭘 사먹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요. 실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무리를 그냥 내어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까? 지금 배고프잖아요 이 사람들.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7병이의 기적 직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는 점잖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좀 리얼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사람들 배불릴 수 있습니까? 전혀 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이 지점은 어디냐면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전혀 제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세가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하냐면 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완전히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 또 언제는 언젠간 되겠지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장애물, 장벽에 딱 갇혀서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누구를 의지할 때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앞이 그냥 캄캄하고 절망한 상태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딱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적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요.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과 죄와 이런 것도 주님이 역사가 없이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말씀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 때, 말씀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이 기적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하여 NLT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가장 원어에 근접하게 이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여러 조각으로 떼시고, 여러 조각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받아서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16절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 조각을 떼시고 떡과 생선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000명이나 이상 이제 먹고 이제 남았다는 것이죠. 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의 기적은 전혀 달라요.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그렇지만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는요, 역시 그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일곱 덩이의 떡과 생선을 단 한 번에 일정한 분량으로 쪼개시고, 딱 쪼갰어요. 쪼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제자들이 계속 나눠준 게, 아니, 예수님이 계속 나눠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떡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쪼개서 4,000명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을 떼고 생선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제자들이 나눠준 거하고 예수님 한 번 딱 쪼개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이 가서 계속 쪼개고 해서 나눠줬다는 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떡과 생선을 꺼내서 쪼갤 때마다 들어있는 음식은 계속해서 하나씩 불어났다라고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렇죠? 왜? 제자들이 자기 손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수천 명을 먹인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한 대로 시키고 해보니까 그냥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은 기적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그 기적의 사건과 제자들이 일으킨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어느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었을까? 뭐 비교할 수 없고 사실은 예수님이 참 그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읽고 다른 데 또 펼쳐보고 이러면요 시간 가는 줄 하나도 몰라요. 오병이에 있어서 5,000명을 먹고 음식이 남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2바구니라고 했죠. 12바구니요. 근데 헬라를 이제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알죠. 뭐 요즘은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알아요. 그게 보면 그 바구니는요, 스피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만한 그냥 바구니예요. 이만한 바구니. 근데요, 코피노스예요. 코피노스. 근데 칠병여에 일어난 그 기적에 먹고 난 뒤에 일곱 광주리에 가득 이제 남은 것이 있었다. 그 광주리를 찾아보면은 스피리스예요. 이 스피리스란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온 있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구니가 그냥 그야말로 이만했어요. 사람이 타고도 충분히 남을 바구니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과 제자들이 그냥 떼어서 줘서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더 큰 기적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물론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복음 쓰든지 어디든지 성경에서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저 제자들 안 보는데 조용히 은밀한 중에 가서 그냥 살짝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제자들 몰래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보게 했어요. 왜? 보고 배운 그대로 하라고. 보고 배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적이 내게 체험되어질 때, 경험될 때, 그때는요,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안 느낍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걸 기적 이야기를 하면 그 신비주의다. 그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요, 기적을 빼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적이죠,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교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적이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모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두 종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삽니다. 우리는 오늘 자동차 타고 올 때 여러분 믿고 자동차 타고 왔죠. 그렇죠? 아니, 버거킹에 가서 하나 뭐 햄버거 시켜서 먹을 때 믿고 먹지 않습니까? 그걸 못 믿어서 그 앞에서 펼쳐놔놓고 현미경을 보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함량을 재고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 그 사람 가서 손패 보세요. 혹시 뭐 이상한 거 묻었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까?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 먹는 거예요. 그냥요.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냥 항상 저 남편 저거 못 믿을 저 남편 저거 저 아내 저거 못 믿을 여러분 그걸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요.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혼자 그 밥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진짜 밥인지 아닌지 이게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거 따져보고 먹습니까? 지금 다요?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믿고 삽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고 사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될 건데 안 믿고 생각 속으로만 믿고 모험을 안 하는 거. 모험을 안 하면은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라고 좀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은요,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해볼 때 믿음은 학습되어집니다. 믿음도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요. 믿음이 발전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하고 실천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십일조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당연하게 드리는 십일조.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도 많이 줍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면은 딱 한 달에 딱 맞아요. 신기해요.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뭐 할 거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이제 기적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적들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몽된 이성과 과학적 사고와 수학적 계산으로 기적은 정말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모험해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건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쪽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빤이 안 되는 거, 형편이 안 돼도 내가 모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험하면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무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감독. 주님이 감독입니다. 우리는 배우입니다. 그럼 배우는요,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배우는 첫째 바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똑똑해야 돼요. 바보라는 이유는 뭐냐?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감독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거는 드라마가 안 돼. 어떤 감독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된단 말은 뭐냐면 일단 무엇을 시키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그걸 순종할 때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냉철하게 돼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적시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감독이 원하는 어떤 드라마, 어떤 그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명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불가지론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돌을 닦아 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사유 생각하는 거, 그건요, 형이 상학적인 철학의 문제로 봅니다. 그 엊그제 세상을 떠난 베트남의 틱 니칸, 이름도 좀 이상해. 틱 니칸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있는데, 이분을 언론들이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류의 영적 서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서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거기 딱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탄생도 죽음도 실제가 아니라, 이런 데 있습니다. 단지 개념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상이라는 거예요. 가상이란 말은 뭐냐면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쏟고 있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탄생, 죽음,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실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예요. 이 땅도 실제고 저 천국도 실제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으로만 믿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자 권회에 썼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정말요. 근데 어지간한 병은요, 제 아내보다 그래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더라. 왜냐?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전추구의 본능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모험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탁월한 의사이고 상담가였던 스위스의 폴 뚜레니에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요, 가상모험, 실제모험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가상모험, 실제모험. 가상모험이 뭐냐면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가상모험이에요. 실제모험은 문자 그대로 그냥 실제모험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만으로 믿고 있는 것, 이건 뭡니까? 가상모험이라는, 가상모험. 그래서 폴 뚜레니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할 만한 그 심리학자나 의사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인간의 이 심령과 영혼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모험, 교회를 다녀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단호히 부모의 신앙은 여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책들을 가끔 읽어보면, 꺼내서 읽어보면요, 뭐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No, 성경에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래서 모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험해보지 않고서는 나의 믿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믿음 있는 자들 모두가 다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실패 속에서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해보지 않고 생각으로만 산다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으로도 지위로도 힘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험하면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기적을 깨워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적, 이것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모험하면 되고요, 내 자신의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도무지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기적이고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험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2년 한 해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체험하는 신앙, 실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